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시고 또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그 교훈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이 저녁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요 또 길의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제2년째에 군사력을 모아서 나름대로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상비군 제도를 두게 되었는데 3,000명의 상비군을 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이제는 항시 그 군인의 임무를 띠는 그 상비군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신의 휘하에 두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은 요나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의 명령으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그래서 한 번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4절에 보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요나단은 왕이었고 또 아버지였던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깊숙한 곳에 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사시대에 한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세워졌던 그 주둔지, 그때에 세워졌던 그 요새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져 있고 또 나라가 재정비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 수비대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 행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오히려 전쟁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이제는 블레셋의 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 규모에 완전히 압도되고 맙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비군은 3,000명에 불과했죠. 근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은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결코 당해낼 수 없어 보일 만큼 압도적인 숫자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그 수비대를 쳐서 백성들의 지지와 자신의 인기를 좀 누려보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블레셋은 이제 전면전을 벌이려고 총공격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거대한 군사적인 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극도의 심적인 압박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적인 위용에 압도되어서 전쟁을 치러볼 전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다고, 또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기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웅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물웅덩이나 우물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우물에 내려가서 숨기까지 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7절에 보시면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죠. 요단 동편에도 사실은 세 지파가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달아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을 11장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1장에는 암몬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죠. 암몬과의 전쟁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을 수 없어 보이고 같은 사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들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여호와의 그 노를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쳤는데 큰 승리를 했죠. 대승을 하였습니다. 이 두 전쟁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얼마 시간의 간격이 있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는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가서 원수를 물리치되 큰 승리를 하였는데 지금 블레셋과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였고 굴과 바위 틈과 수풀과 물웅덩이와 또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도망가는 이 두 차이가 벌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조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사울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인기와 또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더 확고히 해보고자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시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친히 주도하셨고 또 그것을 시작하셨고 또 큰 승리를 주셨는데 사무엘상 13장으로 오면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결정하여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가 분명한 그런 전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떤 개념으로만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으로만 여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과 또 5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만의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때에 세상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용맹을 떨치며 큰 전쟁의 영웅같이 일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창과 방패도 들 수 없는,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상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내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여호와를 가장 두려워할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하고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사울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사를 주관하느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이 제사를 인도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볼 때 이것은 결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를 끝마치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그를 환영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주관해서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자신이 대신 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필요하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게 됐을 때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였다는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닌 이 문제를 사무엘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사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경박함, 또 경솔함,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장제의 축복을 굉장히 경홀히 여겼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죠. 그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는가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먹고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죠. 나중에 가서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경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그 문제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을 우리도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넘어가는 그 삶은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울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그 변명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믹마스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믹마스는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상비군을 주둔시킨 그 베델과 믹마스에 두었는데 바로 그 자신의 상비군이 있는 그곳까지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이죠.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흩어져 버린다면 아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사울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칼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왕이 어리석다. 왜 왕이 어리석다고 말했습니까?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6일 동안은 잘 기다렸는데 마지막 날 기다려보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니까 그 마지막 날 느지막해쯤에서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마치 사울이 자기 혼자 번제를 드리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그것을 시험하려고 숨어있다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날 느지막해쯤 돼서 도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가 끝나자마자 도착한 것인데 그 말에 의하면 사울은 마지막 7일째 약속된 그 날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뭐 정오가 좀 지나서 오후쯤 되니까 뭐 오늘도 틀렸나 보다. 오늘도 사무엘이 오지 않겠다라고 지레 짐작하고서 번제를 드린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사무엘상 11장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사울의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끌어내서 다 처형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날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니까 오늘 그들을 처형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울은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모습도 있었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그 순종도 있었고 또한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함과 또 인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울이 얼마 되지 못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누구나가 처음에는 잘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참 다 잘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잘 시작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끝이 아름답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사울과 같이 아름답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려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울은 여러 변명거리를 늘어놓지만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사울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환난과 위기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고 또 우리의 그 고난이나 환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이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는 두 인물은 이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보다도 더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사울은 그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원수의 군사력이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고 또한 절박한 가운데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함 가운데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망함 가운데서 또 사무엘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나라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삶의 환난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위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있는가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알고 있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또 다시 그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를 문제에 삼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잘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세상도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또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차례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 앞에 아마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실패한 그 시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처음 잘 시작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처음에 잘 시작한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살피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환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